목사님, 제가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선자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감독, 즉 장로와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우리는 어리니까 젊으니까 멀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보면 그 답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한두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된다.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책망할 것이 없다는 표현과 정중하다 혹은 정숙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책망할 것이 없다, above reproach라는 표현과 이 정중하다, 정숙하다라는 것은 다 영어로는 dignifi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그런 자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자격들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Why do we need people who serve the church? And why, as Paul, teaching them about the qualifications for the elders and deacons? Because they need to do a noble task. But literally, they need to do a good work. 그러면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전에 한번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선한 일 그러면 그냥 착한 행동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딱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Good work according to the Bible has one very critical meaning, which is it is something that pleases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거 물어보면 제가 예를 들어주기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네, 예를 들면 그 예에 해당하는 사람들 시험을 나와서 예를 못 들겠습니다. 네, 목사의 예를 들게요. 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라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가끔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이 뭐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든가 야단을 치기 위해서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미리 방패를 칩니다. 울타리를 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을 전달할 때는 아무리 설교가 멋있어도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It is not a good work when a preacher preaches not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but according to his emotion or anger. 여러분들은 그걸 모를 거예요. People will not know whether I am preaching in order to speak for God or if I am really expressing my own emotion. To the congregation.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느냐. Whether am I relaying the will of God for the sake of the congregation or whether I am just talking from my own perspective. That is two different things.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볼 때는 선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은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냥 심플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 영화 봐도 돼요? 하는 질문이에요. 어떤 영화? 안 봐야 되는 영화예요. 봐야 되는 영화면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뭔가 마음에 걸리니까 물어보는데요. 그때 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갈 수 있겠니?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sk Jesus if he is willing to go with you.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이 에이, 그리고 가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욕심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을 때가 이게 많은 것 같아요.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사귈 때도 내가 이 친구하고 가까워지는 게 선한 일입니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Good work, the definition of good work according to the Bible is that something that pleases God.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 얘기가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누구라고 표현했습니까?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다윗은 그래서 물론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늘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학교 생활하면서 또 가정에서 부모님들과 형제 자매들과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Will God be pleased with my action, with my decision?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job apply 할 때도 그렇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한번 늘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우리 어린 여러분, 청소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내가 하는 이 일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늘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선생님들과 좋은 시간.지금 이제 교회에서 2023년도에 교회를 섬길 선임자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참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디모데전서 3장을 일부러 그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닌데 순서가 그렇게 돼버렸네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디모데전서 3장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도 최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그냥 순서대로 하면서 핵심적인 말씀을 잠깐 몇 마디 나누려고 합니다. 1장에서 바른 교훈에 대해서 강조했고 2장에서는 바른 예배,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다룬 사도 바울이 3장에서는 바른 직분자 혹은 바른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서리집사 수락서를 받으셨나요? 보내셨나요? 받으신 분들, 이게 원래 하시던 분들도 받으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분들한테도 보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보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쓸 때 쓰는 자격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특별한 스펙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딱 한 가지만 나옵니다. 감독의 은사, 장로의 은사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와 집사는 은사도 굉장히 물론 필요하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얘기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는 안 다루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과 인격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 자녀들과 나눈 말씀처럼 내가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청소를 하실 때도 그렇고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 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실 때 뭐 집사건 아니건 여러 어떤 형태로든 교회를 섬기실 때 교사로 또 지금 없지만 성가대원으로 그리고 뭐 청년부의 섬김이로 여러 가지 위치에서 교회를 섬길 때 내가 왜 교회를 섬기는가? 예,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물론 그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to serve the church is to have a heart to please God. Not to be recognized, not to please men, but to please God. This is the most critical standard for God's people, God's servants.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섬길 때 인간적으로 열심히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일을 하는 것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냥 일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영혼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하는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대학부 첫 주까지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성가대 수준이 프로를 뺨치는 그런 성가대였는데요. 함께 성가대로 섬기면서 나중에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참 잘하는데 대원들의 삶을 보면 좀 아니에요. 굉장히 술, 담배를 하는 대원들도 많았고 생활이 그렇게 안정하지 못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변화가 오는 사건이 있었지만 어쨌든 굉장히 잘하는 성가대인데 심지어 오케스트라도 교회가 고용을 했는데요. 그 오케스트라 하는 분들이 그 당시 KBS 관영했던 멤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국립경악단이 된 전신이었는데 갑자기 오케스트라가 생겨서 막 하는데 멋있죠. 대회에 들어간 오케스트라 한 40명 안 돼서 하니까 그 당시 가장 잘하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끝나서 월급을 받으면 사례를 받으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왜 이분들이 세례교인도 아니고 크리스찬이 아닌데 왜 오케스트라에 세웠을까? 그 당시 많은 반대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국 나중에 오케스트라 다시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음악적으로 좋은 연주를 하는 곳이 아니죠. 교회는 콘서트홀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데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섬김이 아니라 사역이 아니라 일이 되어버리고 연주가 되어버리고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결국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통해서.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성도들의 성화와 이를 통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소명이 예배와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도는 소명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예배의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면서 전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나가서 전도지 돌리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좁은 의미의 전도만 생각하면 예배와 전도가 분리돼서 갈 수 있지만 전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넓은 의미의 전도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이 넓은 의미의 전도의 정의입니다.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전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궁극적으로 복음을 하나님을 세상에 파고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전도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자들이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이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전도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왜 대한민국이, 왜 미국이 점점 복음의 힘을 잃어가느냐, 교회들이 그런 능력을 잃어가느냐, 예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 됩니다.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교회가 세상에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예배이고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선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려오면 그 영광이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만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우리 눈으로 지금 못 보죠. 모세와 같이 막 눈부신 영광이 나타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아마 전기가 필요 없어질 것 같은데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영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바른 예배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섬기느냐, 왜 교사로 섬기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아세요? 저는 교사를 오래 했었기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 교사를 하면 대회를 끝까지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느 교회든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 교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교회에서 지침을 줬는데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7시 반에는 교회 출발을 해야 되고 모여서 고등부는 먼저 있었네요. 고등부 교사를 하고 예배 드리고 또 끝나면 11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하는 분들은 예배를 대예배를 희생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십니다. 지금 밑에서 수고하는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부모님들 좀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목사한테는 감사 안 하셔도 좋은데요. 여러분 잘 안 하시지만 선생님들한테는 꼭 좀 하세요. 아닌 선생님들한테 꼭 좀 하시고 네.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녀들을 섬기는 교사들은 자녀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합니다. 성가대를 쓰면 오늘 우리 유나의 찬양을 아주 아름답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아까 한 가지 잊어먹었습니다. 평안을 받으셨나요? 찬양이 주는 효과가 무엇일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더 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성가대는 뭐냐? 가장 아름다운 찬양팀은 뭐냐? 제 정의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찬양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공연을 관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찬양에 동참하는 것. 같이 노래를 부르지는 마시고요. 성성은 찬양을 망치니까. 그러지는 마시고 마음속으로 따라하세요. 가사를 들으실 수 있으면. 저는 그래서 성가대가 자꾸 영어나 보기로 하는 거 저는 반대합니다. 아주 쉬운 거면 괜찮아요. I love you Lord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어려운 가사가 나와서 영어로 가면
우리가 못 알아듣거든요. 한국말로 해도 잘 가사가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찬양은 가사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게 아름다운 찬양이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이 열리고 예, 설교가 시작이 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찬양은 은혜 받는 설교로 연결이 돼요. 목사가 설교 조금 못하더라도요, 찬양을 받으면 설교의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일만 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결과로 영혼을 섬기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섬김의 목표입니다.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여러분들 늘 질문하시면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섬김을 하시더라도 친교를 준비하는 구역들이나 청년들, 또 그 외에 예배를 섬기는 많은 분들, 그들의 섬김이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동참하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데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더욱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편안하게 질서 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은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감독의 자격을 1절부터 7절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 구구절절히 다 설명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약하면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자기를 잘 다스리는 자가 남을 다스리고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2절 이하에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잘 다스리고 두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며라는 자격이 하나 나오는데요. 네, 그 전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는 자여야 한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자여야 한다고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은사죠, 이거는. 예, 은사가 두 개가 나오네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설명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절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술을 즐기지 않고 부탁하지 않고 관용하며 다치지 않는 자기 절제인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개인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신앙 인격을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에베소 교회의 컨텍스트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 교인들이 아니요. 에베소 사람들이 술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주도가 아니었나. 술주자의 성도자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에베소 입장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자격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는 조항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술을 굉장히 즐기는,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가, 그리고 이들이 다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술을 많이 즐기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도 술을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뭐죠? 정확한 줄 아는데 갑자기 말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음주운전 조금.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데 제가 대통령이라면 그냥 일만 파진하고 싶어요. 다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싶어요. 술 못 마시고 술 못 팔게 하고 싶은데 뭐 민주지사에서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범주사회에서. 그런데 왜 끊임없이 음주운전 사고가 나는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도 허용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시려면 술뿐이 아니라요,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컨트롤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는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나중에 장로가 되실 때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술이나 뭐 담배나 또는 다른 습관들, 좋지 않은 습관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는 여성들도 술을 참 즐기는 것 같아요. 뭐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 뭐죠? 편의점 앞에서 혼자 술 마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거 상당히 좀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 드라마에 그런 술 먹는 장면을 자꾸 내보내는지 그게 저거 아닌가요? 일종의 간접 광고 아닌가요? 하여간 저는 좀 그게 심각한 것 같아요. 계속 그런 문화를 이렇게 홍보를 하니까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갈 수밖에 없고요. 술 마시기 전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미 술을 마시면 나는 절제가 안 되는 것이죠. 판단력이 흐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는데 이런 중요한 조항들이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의 자격에서 이렇게 자기를 잘 통제하고 또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아내의 인정을 받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조건들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13절까지 집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요. 남자냐 여자냐는 논쟁이 많이 되고 있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dignifie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일부 예언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다시 술이 거론이 됩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자, 9절에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이라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려면 8절을 집사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집사라는 단어는 그냥 steward 또는 servant라는 단어입니다. 리크는 diakonos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diakonos는 그냥 번역하면 server 또는 waiter가 됩니다. 그것을 그냥 멋있게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디큰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우리가 집사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이 집사라는 단어는 그냥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꼭 서리집사냐 안수집사냐 뭐 이런 직분을 논할 수도 있지만 괴를 섬기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가 일반적인 자격을 논한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정중해야 합니다. 정중하다라는 말이 좀 무거운데요.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은 예절이 발라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이들을 존중하는 그런 예의 바른 태도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섬기는 데 바쁘다 보면요, 사람을 못 보고 그냥 내가 하는 일만 열심히 하는 경우가 저도 그런 실수로 과거에 많이 했는데요. 이걸 좀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부 교사를 늘 하다 보니까 청소년들 막 쳐다보고 있었고 어른들이 지나가면 잘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욕을 먹었냐면 인사할 줄 모르는 욕. 제가 아시는 회사는 중국에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아무리 중고등부 교사를 하더라도 일반 성도들과도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또 특별히 학교형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었는데 아이들을 감독하는 데 바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일보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정중하고 또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여자들과 이와 같이 정숙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여기는 fine가 쓰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영어 번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는 ESV를 보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남자건 여자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그렇게 정중하고 정숙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인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는 일이 바빠도, 아무리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는 깨끗한 양심이 요구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공회의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들에게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부활을 설명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원한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항상 하나님과 사람한테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운전을 하실 때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안 보니까 그냥 스탑이 있는데도 지나가는 분도 안 계신가요? 사소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사소한 일에서 우리는 흠을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사소한 일에 정직해야 합니다. 바늘 곱게 서도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작은 일을 자꾸 무시하고 넘어가면 결국은 매사를 그르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 되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죠. Mystery of Faith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믿음의 비밀은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라면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정직하고 투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별로 본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애굽을 변화시켰습니까? 다니엘이 왜 바벨론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 노예로 잡혀갔지만 이방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 지금도 카톨릭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해 속에 이슬람 교도들의 위험 속에서도 그런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하는 애굽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카톨릭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또 바벨론에도, 페르시아에도, 이라크에도, 이란과 이라크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슬람 정권 때문에 대부분 그들이 자유세계로 이제 망명 내지는 이민을 와버렸지만은 이란과 이라크에 많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서 그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열심히 정치만 했을 거예요. 행정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정직한 삶을 본 애굽 사람들과 바벨론 사람들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상을 섬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이거는 뭐 자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많이 전하러 다니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우리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과연 나는 그런 복음의 열매들을 지금 맺고 있는가? 이 교수로 섬기는 성도님들, 학교에서 나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된 제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쉽게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인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가면 이제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그랬거든요. 8절에 보면 집사들도 이와 같이 시작을 해서 감독에 대한 모든 자격 조건이 집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전제는 하고 또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앞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네, 근데 묘하게 추가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안타깝게도 모함하지 아니하며 라는 단어가 추가가 됐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조금 남자분보다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여기만 집어넣었을까? 남자들도 요즘 남자들도 여성화가 되고 비슷하죠.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이 뒷담화라거나 이런 거 잘하죠. 뒤에서 말하는 거. 모함이라는 게 꼭 뭐 음모를 해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요. 그냥 뒤에서 남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말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비겁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깨끗한 양심과 복음의 비밀에 반대되는 행위거든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분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세요. 여기에는 상당한 지혜가 필요하고 정중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제발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하시거나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겁한 행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함하는 것에 꼭 포함되는 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가끔 그 직분을 통해서 권세를 행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각질입니다. 내가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심지어 목사니까 하면서 잘못된 권위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우리 교회에 폭력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철저히 abuse라는 단어를 미국에서는 씁니다. 또는 영적인 abus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어떤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일상적인 권세로 오해해서 사람들을 하대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를 한다거나 모함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평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반말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나이가 많다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다른 특히 젊은이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뭐 친구들끼리 개인적 사적인 자리에서 반말로 대화하시는 건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공적인 자리에서 대화를 하거나 말씀을 나눌 때도 저는 반말하는 경우를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도 계속 제가 그 지적을 하거든요. 습관적으로도 반말을 흘리지 말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반말했다가 사표낸 경우가 있습니다. 주 문제가 반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좀 반말을 심하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저희가 화해 중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사표를 낸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되는지 아닌지.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반말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반말하는 것도 못 보셨죠. 저는 한국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에서부터 담임 목사님이 어떤 경우에라도 장로님들이 청년들에게 반말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장로님들이 반말하셨던 이유는 우리가 다 아들 친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연스럽게 아들 친구니까 반말을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다 서리 집사였거든요. 젊었지만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보면서 왜 교회에서 집사들한테 반말하십니까? 장로님 몇 분을 불러 당회식으로 불러가시더라고요. 저희도 좀 어안이 벙벙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니까 이게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 미국 사회는 영어로 하니까 이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금방 말만 들으면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 한국 사회는 반말과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분명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반말을 해도 괜찮은 상황이 아니라면 물론 교회에서도 그렇죠. 나이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젊은이들에게 뭐 이렇게 반말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공적으로 사역을 할 때에는 상대가 아무리 젊다고 해도 존중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명심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한국에서 온 교수님 죄송합니다. 연근연으로 오신 분들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심지어 뭐까지 하셨냐 하면 자기 과 있는 학생들을 불러다가 이삿짐 나르는 것까지 시켰어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갑질이 있을 수 있나. 예. 뭐 정중하게 부탁을 해도 모자를 파네. 막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그때 제가 뭐 그분들을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냥 공식적으로 한번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여러분 교수로 섬기는 분들이 학생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한국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국 학교 문화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교수님은 다르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면에서 상대방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또 왜 또 반말하는 것 같고 시비를 것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예 제가 분명히 전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친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공적인 세팅이 되는 순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반말을 하시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그렇지 않다.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인관계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좀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연결해 부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뒷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4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디모데에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체하면 15절을 보시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다른 차원에서 보면 교회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지만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동시에 진리와 기둥의 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1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씀은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선포되어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수호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가를 16절에 다시 설명하는데 경건의 비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Mystery of Godliness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그 다음에 정리가 되고 있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경건의 비밀을 정확하게 믿고 실천하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섬겨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과연 우리가 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하는 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간단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는 육신으로 낳은 바 되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이 부분은 어디를 설명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경건의 비밀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더 쉽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다시 높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계신가요?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영화롭게 되신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실 수 있고 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섬겨야 합니다. 교회 안의 모든 갈등과 분쟁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분들이 있는데요. 화해를 못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생각이 다르고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했더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는 이 경건의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이 경건의 비밀을 갖고 계신가요? 9절에 나온 말씀처럼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동시에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네, 우리는 두번 스태터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종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것과 두 번째 예수를 위하여 내가 너희의 종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선한 일을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예배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난 열매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집사냐 아니냐를 떠나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주시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선한 일꾼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나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내년 한 해를 섬길 서리집사를 세우는 과정 중에 있어 우리가 무엇보다도 믿음의 비밀을 갖고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서약서에 서약하는 그 내용들을 잘 지키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이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신 말씀에 합당해 우리